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따뜻한 봄날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만큼이나 이 안에 예배의 이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 이렇게 잘 달아오르는 것 같고, 그 경건한 냄새를 요즘 맡으시나요? 교회 오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컸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 그 경건한 영적인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건한 냄새가 그 예배 시간이나 성도님들에게서 이렇게 풍겨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간혹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욥기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도 있고 사별의 어떤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의 삶에 또 크고 작은 많은 이 고난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최근에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난에 대해서 잠깐 욥기 말씀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신 연수만큼이나 고난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성도님들을 붙잡고 교제를 해보면 어떤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셨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우셨는지, 어떠한 주님을 경험하셨는지 참 듣는 것도 참 큰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고난의 하수라고 할 만큼 아직 연배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깊이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시는 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또 약간의 교훈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시면 욥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과 동시에 시가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1, 2장 정도에서 그 전체 어떤 개요를 얘기하고 있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또다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이 처음과 끝이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엘리우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의 그 담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이러한 장황한 말씀들이 이 시의 형식을 빌어서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굉장히 오래 전에 기록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고난인데, 특별히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이 논쟁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욥과 그 욥의 세 친구의 그 논쟁의 주제가 됐던 것은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점이었고 욥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내게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논쟁으로서 이 욥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말씀을 잠깐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잔치를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먼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의 평가임과 동시에 나중에 사탄이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십니다.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당대에 욥만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을 떠난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도 또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노아의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족장시대라고 하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세상의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려고 할 때에 의인이 없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이 욥과 같이 여기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태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대표적인 아주 탁월한 의인 세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의인인데 구약 성경의 기준에 봤을 때 또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의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의인된 삶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방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 성경은 그들을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 감사하게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잖아요. 여기 욥이 한 행위대로 혹시나 잔치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그 다음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구약시대에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본을 저희들이 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욥기를 읽으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를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욥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의 독백, 그의 고백이죠.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 몇 말씀을 찾아보면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기 2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구약의 의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순종했던, 일정한 입의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욥기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 보십시오. 9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끊어버리시겠구나,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은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마지막 변론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욥기 31장에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살고자 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같은 경우는 허위와 속임수를 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18절인가요? 이렇게 17절, 18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제 많은 재물이나 자기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던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고난 내용은 잘 아시죠? 먼저 고난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계신 보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물으시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아, 세상에 두루 돌아, 땅에 두루 돌아 다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 욕을 보았겠구나. 네, 봤습니다.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욕을 자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거 한번 가져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져가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흥미롭게도 그 사탄과 대화를 나누신 것도 참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요 그냥 상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사탄 너무 밉잖아요. 우리 그냥 상대할 존재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 참 공의롭고 인자하신 분이시면서 참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거나 뭐 사탄을 다루실 때도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묻고 답하시고.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사탄의 의도는 이 고난을 욥에게 가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이 아니실 텐데 그것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욥에게 닥친 고난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와 한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됐죠.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험이 찾아오니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쉽게 말하면 소유물, 가축들 이런 것들 있죠. 재산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죠. 두 번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 재산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문제, 자식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첫 번째 건드립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장이죠. 20절 보시면 이제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난 상황에서 욥이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이런 고난이 올 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했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시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식들을 자신과 분리시키죠.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왔고 이제 알몸으로 돌아간다. 내가 받은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놀랍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사탄이 찾아오죠.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며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여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는데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건강의 문제죠.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냐하면 소유물은 그냥 뭐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이 잠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것과 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것과 나를 분리시키면은 그 고통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겠죠. 근데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고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해도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통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중에 계신 그런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과연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참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욥이 점점 조금씩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제 욥을 충동질하잖아요. 아내가 9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을 대신해서 욥에게 동정하는 내지는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픔을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이제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그 야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라고 하는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인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릴 수도 있고 복을 내릴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역시 피조물로서의 겸손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죠. 욥이 계속 자기의 그 악창이 난 곳을 긁고 기와로 긁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위로한답시고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간 계속 울어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욥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3장에 와서 비로소 욥이 그 입을 엽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 주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5장인가요? 보시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서로 원망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거짓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욥이 참다 못해 이 말을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해가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 아픈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잖아요. 도피하고 싶은 마음. 제발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 그가 이 말을 한 것이 그렇게 선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도전인 것이잖아요.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거기서 갇힌 자가 나와 함께 평안이 있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에게 무서움과 불안이 있었고요. 그에게 없어진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욥의 상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그 육체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육체 질병이 왔으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깨집니다. 그것을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온전한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사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의 영혼의 상태도 이 평안을 잃어버린, 육체의 평안도 깨지고 영적인 평안도 깨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그 고통을 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 올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욥과 새 친구의 그 논점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야, 이건 징계로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관점과, 아니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논점으로 계속 대립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죄가 많은 인생이라서 잘못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주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닥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는데 욥의 말보다 욥의 새 친구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구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내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조금이라도 죄의 누룩이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자백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요한일서 1장에 그걸 우리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누룩이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더 크게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작은 죄,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워주시는 그런 조그만한 죄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자백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밝혀 주십시오. 제가 버리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사실 1시간, 2시간 계속 길어지다 보면 더 계속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아마 회개할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그런 경험들 형제님 자매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은 죄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그 섬세하고 미묘한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 다 자백하고 버리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성숙의 과정이다. 고난이 올 때 사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 것이죠.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형제님들 읽으실 텐데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어찌 그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하느냐. 자백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엘리오가 화가 나서 이제 욥한테 책망하죠. 네가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 또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면서 왜 자꾸 욥을 죄인이라고 추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에 짜잔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쯤 왔으면은 보세요. 논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 굉장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답을 주실까?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성경은 욥의 편을 들어줬죠. 욥이 죄가 없는데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욥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욥의 새 친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너 잘못됐어. 왜 욥이 없는데? 의인이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욥한테 박수를 쳐주겠죠. 욥, 네가 참 잘 참았다. 너가 옳다. 욥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저도 그걸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답이 굉장히 엉뚱하십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펴보실까요? 40장.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일단 이 말씀에서 욥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트집을 잡았어요. 욥이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탓했어요. 원망 내지는 불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죠.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욥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고대 시대는요, 그런 그 뭐랄까요,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그 팽배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람이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권선징악적인 그런 사고가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는 거죠.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선인들에게,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 당연한 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냐고요?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욥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이 잘한 것이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욥이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저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투로 쉽게 말해 조금 대드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생각을 4장 40장 20절 2절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음성을 듣고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더 말하겠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뜨끔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스스로를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폭풍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전능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38절부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연발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 그거 아니?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 정말 무능하네요. 하나님 저 정말 무지하네요.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이 논쟁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의인의 고난은 의인의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답해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창조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그렇게 질문으로 질문 공세를 하실까요? 욥이 아주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마디도 답을 못하겠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거기가 네 자리야. 거기가 네 자리야. 거기 있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사탄도 몰랐고 욥과 세 친구들도 몰랐던 인생들의 눈에 가려졌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그건 바로 인간을 낮추셔서 비로소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떤 영화에 그런 명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사는데 사실 잘 감사할지 몰라요. 이영표 씨 알죠? 축구 2000년대 이영표 씨 그 축구선수 간증을 듣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00년도에 우리가 축구 16강에 들게 해주시고 또 제가 유럽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막 들어서 자기가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는데 월드컵에 뛸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는데 6개월이 지난 동안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대요. 그 6개월 만에 자기가 써놓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쪽지가 뚝 떨어지는데 그거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거예요. 유럽에서 뛰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럴 만한 체격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를 높이신 거죠. 지금 기적인데 그걸 받았음에도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 나의 모습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막 그냥 다 부어주셨는데 하나하나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만족할 줄 모르고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높아져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렇게 낮추셔서 이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욥이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42장 5절 2절부터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욥에게. 욥이 굉장히 정화가 됐죠. 깨끗해졌죠. 낮아졌죠. 회개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이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주십니다. 자녀도 주시고요. 물질은 더 갑절로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잠깐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내 욕을 받느냐? 내 종이니라.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죠. 아마 욥을 너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2장 5절에 주여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치라고 주문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네 손으로 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신 모습,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예레미야 23장, 예가 3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어찌 자녀를 징계하는 아들, 징계하면서 기뻐하면서 웃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때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징계하면서도 아버지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힘든 거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죠. 허용하시죠. 왜?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파고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참 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욥을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걸 맡기신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욥이 7장 이렇게 고백하네요.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되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제발 절 놔두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고난당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조각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각가. 조각가가 이 돌을 깨잖아요. 깨서 깬 다음에 깨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죠. 깬다. 연단한다. 시험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신다. 이런 개념. 성경의 개념이죠. 연단, 단련, 깨시는 것. 그때 이 조각가의 손이 조각품을 깰 때 제일 가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고 그 문제, 그 고통에 이제 사로잡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이제 가려져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성도님 그 암으로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받으신 어떤 성도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성도님에게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수술을 받고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 위를 절제하는 그 수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협착이라고 하나요? 장 협착이 와서 뭐 그거를 그 수술하는 그 또 다른 수술이 있고 그걸 기다리는 과정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과 그 관을 여기저기 막 찔러서 음식물을 막 넣고 막 약을 주입하고 그 호수가 자기 장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취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냥 할 정도로 비명도 안 나오고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너무 그런 고통을 자기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항암치료 하면서 밥을 씹는데 밥을 모래 톱밥을 씹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0kg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서 그 병을 이기지도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톱밥을 씹어내시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막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은 마취도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귀로만 듣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피부로 체험하고 마치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서 도가 중요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욥의 고난과 인내를 야고보서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통을 함께 하시며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거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내가 내 아들 너에게 보냈잖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환난은 있으니까 인내를 하게 되겠죠.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인격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장, 경험, 연단을 그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됐을 때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 소망은 망하는 소망이 아니다. 확실한 소망이다. 100% 보장할 수 있는 소망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탄의 손에 빌어서 욥을 치셨던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치시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한 먹구름으로 하늘을 온통 덮으시고 어둠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받은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너무 아파서 그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먹구름을 가리신 것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제 상상력이지만 그 먹구름 뒤에서 하나님 홀로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들이 고통당할 때 아버지께서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침에 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슬픔을 참을 수 있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음을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참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거룩과 성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혹시 우리 중에 좀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